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6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존버년 목사님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지난번에 1장부터 4장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고 중간에 좀 휴식기를 2달 정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휴식기를 끝내고 5장부터 이 책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의 내용을 곧바로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5장을 이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6번째 북토크를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장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두 달이 지나긴 했지만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그 한 남자가 등장하죠. 한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손에는 책을 한 권 들고 등에는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까닭은 그 손에 들고 있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멸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라는 것은 뭐 나무를 많이 해서 짊어지고 있는 나무짐도 아니고 뭐 물건을 시장에 가서 많이 사가지고 그 물건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임박한 멸망과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그 양심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짐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이 아내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어서 집에 가서 이제 자기의 그런 고통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갈등을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평소에는 굉장히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만 설명을 하면 이제 다들 미쳤다고 그러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좀 딴 생각을 좀 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전혀 이해도 못 해줄 뿐더러 이것을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 이 사람이 직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람에게 전도자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 전도자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물어보면서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저쪽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그 전도자의 권면을 받고 좁은 문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2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해 보시죠. 이제 2장의 내용은 이 남자가 전도자가 말해준 대로 좁은 문을 향해서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동네에서 두 사람이 따라붙죠. 두 사람이 따라붙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남자를 다시 그 도시로 가족들의 품으로 자기 동네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특별히 두 사람이 책임지고 따라붙었던 것이죠. 그 두 사람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책에서는 고집쟁이 그리고 온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두 사람이죠. 자, 고집쟁이는 말 그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주관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따라가자마자 무조건 막 돌아가자고 그러죠. 이 남자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고 뭐 때문에 마을을 떠났고 무엇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전혀 설명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가자고 동네로 돌아가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막 혼자 씩씩거리다가 결국은 돌아가죠. 이 남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신경질 나서 이제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온수는 이제 이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어디 뭐 망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무서운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좁은 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이 온수는 마음이 끌리죠. 굉장히 좋은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온수는 이 남자하고 당분간 같이 가기로 그래서 자기도 한번 그런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한번 얻어볼 양으로 이 남자와 함께 여행을 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빠집니까? 처음에는 잘 가다가 신나서 잘 가다가 절망의 늪에 푹 빠져버리게 되죠. 자, 절망의 늪에 빠지자마자 이 온순이라는 사람의 얼굴색이 확 바뀌어버리고 마음도 확 바뀌어버리죠.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하기 시작하고 다시는 당신을 따라서 안 가겠노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일을 겪을 거면 뭐하러 가겠냐고 하면서 온순이 화를 내면서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남자는 거기에서 절망의 늪에서 도움이라는 사람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오게 되고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2장에서는 이 남자를 붙잡기 위해서 뒤에서 동네 사람 두 사람이 쫓아왔죠. 고집쟁이와 온순이요. 그런데 이 3장에 오게 되면 이 남자가 가고 있는 그 좁은 문 방향 쪽에서 한 사람이 여유롭게 걸어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세속현자였습니다. 세속현자. 기억나시죠? 풍채도 좀 좋고 배도 좀 나오고 옷도 아주 학자처럼 이렇게 입었을 법한 그런 이제 이미지의 세속현자요. 세속현자가 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뭐 어디를 가고 있냐고 물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겠다고 좁은 문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좋고 편하고 안락한 곳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죠. 그동안 자기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간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도덕이라는 마을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다들 거기 가서 행복하게 가족들하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세속현자가 도덕이라는 마을 그리고 도덕이라는 마을에서 어른 노릇을 하고 있는 합법 다른 책에서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합법이라는 사람에게로 가라고 이제 막 달콤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고 세속현자가 워낙 지혜롭게 생기고 또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말에 혹해가지고 도덕이라는 마을로 이제 향해서 방향을 틀었는데 희한하게 이 크리스찬은 도덕이라는 마을로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 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온 전도자에게 크게 혼나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중간에 샜냐고 그렇게 이제 한참 혼을 난 다음에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는 권면을 받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서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4장의 내용도 한번 힘을 내서 기억을 해볼까요? 4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현자의 속임수에서 빠져나온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걷기 시작하고 곧 좁은 문에 도착하죠. 근데 좁은 문에 도착해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순간에 이 크리스찬을 와락 끌어안아가지고 좁은 문으로 재빠르게 들어가죠. 그리고 일단 그 좁은 문 안쪽에 이 크리스찬을 들어오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누구냐고 왜 혼자 왔냐고 어떻게 왔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했건 우리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내쫓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좁은 문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고 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고 누가 채틀어서 밖으로 끌어내도록 만들지도 않을 거라고 안전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만 가면 해석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해석자가 여러 가지 훌륭한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 약속을 해주죠. 이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좀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그 줄거리를 이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왜 그렇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막 볼 때는 깔깔대고 웃고 막 재밌다고 다 이해하고 봤는데도 나중에 좀 지나면 드라마 내용이 전혀 기억 안 나는 이제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로역정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은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의 흐름들이 선명하게 안 들어오고 선명하게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스토리의 흐름들을 짚어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토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그 안에서 말해지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의 흐름을 잘 기억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그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진리만 오늘 복습하는 차원에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 철로역정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내용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초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장에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나죠. 전에는 세상 재미와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쾌락과 이런 것에 빠져서 살았을 법한 이 남자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고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영원한 진노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선명하지 않다고요. 근데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양심이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는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 쪽에서도 이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리들을 선명하게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는 단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죄를 깨닫고 세상에 임박한 멸망에 대해서 깨닫게는 되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진실한 열망을 갖게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든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선명한 이해도 없고 풍성한 체험도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알고 있기는 하지만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마음과 삶에 충분하게 경험되지 않은 그런 초기 단계인 것이죠. 그 초기 단계에서 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로역정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 1장부터 4장까지는 영적으로 각성되었지만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선명하게 믿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관점에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각성, 영적으로 각성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으로 각성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그 영적인 각성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1장부터 4장까지에서 존버년 목사님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좀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각성된 이 남자가 좁은 문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죠. 그 장애물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이었죠. 1장에서. 이 사람의 영적인 갈등을, 고민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반대하고 제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좀 유쾌하게 좀 살라고 재촉하는 가족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을 쫓아온 두 명의 사람, 고집쟁이와 온순이 두 번째 장애물이었죠.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대표해서 달려드는 두 사람, 고집쟁이와 온순이 두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현자였죠. 세속현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설교자들 혹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어느 정도 앞서 걸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해주는 얘기의 내용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철학과 세속적인 도덕과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늘어놓는 그런 신자들, 그런 세속 현자들이 세 번째 장애물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종합을 해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존 버녀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영적인 각성을 이제 일으켜 주시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각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부분의 경우 세 가지 차원에서 세 가지 장애물이 그 사람을 가로막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일을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들어오는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가족,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참 재밌죠.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삶의 베이스로 삼고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밥 먹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누리고 가치관들을 형성해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직이거든요. 가족이라는 것이요. 가정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부터 영적인 방해, 회방, 그리고 저항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을 수도 없는 거고, 사람들을 안 만난다 하더라도 텔레비전을 딱 트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도 하고 선전도 보여주고 드라마도 보여주고 스포츠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창을 딱 열기만 하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어떤 기사들, 헤드라인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들을 이렇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 버니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고집쟁이와 온순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인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가죠. 왜냐하면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 자기가 안 진리를 더 자세하게 설교해주는 설교자들이 교회에 있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을 먼저 읽고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믿고 삶을 살아온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찾아간 교회 안에서 세속현자와 같은 설교자, 세속현자와 같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진짜 각성한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고 엉뚱한 길로 데리고 가고 도덕이나 종교생활로 그냥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가장 삶의 기본적인 장소가 되는 가정에서도 늘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못 나가도록 은근슬쩍 아니면 웃으면서 아니면 핍박하면서 아니면 조롱하면서 끌어내리는 그런 장애물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 버니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각성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가정 안에서든 세상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각성을 금방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1장에서 4장을 되짚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다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한다는 것, 내가 예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번쩍 띄어지고 굳어져 있던 내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이런 이제 영적인 각성이라는 것이 어중간하게 되어서는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어중간하게 영적인 각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어중간하게 이제 영적으로 좀 각성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마음에 와닿고 뭔가 좀 깨달아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뭐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왔다고 해보세요. 근데 집으로 딱 갔는데 가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가족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니까 막 금방 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얘기들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영적인 각성, 도전 이런 것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고집쟁이나 온순처럼 세상에 푹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도 빠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에도 빠져 있지 않고 어중간하게 그냥 유돌유돌하게 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의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대충 좀 영적인 각성이 좀 왔는데 그 친구들 만나서 일주일 내내 같이 밥 먹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요? 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영적인 각성이 되는데, 교회 가면 교회에 있는 설교자가 세속현자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세속현자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를 내가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각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보면 내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설교자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내가 일반 교인들보다 장로들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괜히 교만해지는 거고, 안 그러면 세속현자들이 말하는 도덕과 종교생활의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도 세상도 교회도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을 끌어내리는 장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 정말 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이 충분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각성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깊게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들을 살짝살짝 짚어주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데까지 속도가 빠른 사람이면 그냥 한마디만 하고 살짝 넘어가도 그것을 가지고 막 깊이 묵상을 하고 막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몰라도 대부분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것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진리들을 전해줄 때 그것은 영적인 각성이 깊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이렇게 못을 깊이 박는 사람처럼 박는 거거든요. 못을 깊이 박을 때 어떻게 망치를 한 번 쳐서 깊이 넣어요? 여러 번 세게 쳐서 깊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대중적인 설교에 익숙한 분들이 흔히 갖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고 풍성하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주고 마음속에 깊이 넣어주는 그런 이제 설교들이 저희들한 가운데 필요한 거고요. 듣는,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쉬워 보이는 일이 설교를 듣는 일이지만 앉아서 들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설교 듣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강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거든요. 내가 막 설교자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말을 해줘도 나 또한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설교인 것이죠. 오늘날은 그냥 뭐만 틀으면 좋은 설교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틀기만 하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들으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듣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되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깊이 넣어주지 않으시면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듣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다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되짚어 볼 때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세 가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각성되는 일 자체가 정말로 깊고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흐름 속에서 중요하게 되짚어 볼 것은 분리라는 거예요. Separation.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2장, 3장까지 보면 나누어지는 것이 계속 나오죠. 갈라지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1장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갈라지나요? 영적으로 각성된 이 남자하고 영적으로 각성되지 않은 가족들이 나누어지죠. 갈라서게 되죠. 2장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갈라지게 되나요?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을 도시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쫓아왔던 고집쟁이와 온순 그리고 이 남자가 갈라지게 되죠. 고집쟁이와 온순은 마을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 이 남자만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되니까요. 그러면 3장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갈라지게 됩니까? 세속 현자하고 이 남자가 갈라지게 되죠. 도덕 마을하고 이 남자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계속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분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아 그러면 내가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예수를 정말로 잘 믿기 위해서는 그것에 방해가 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갈라서도 되는 거구나. 아니 갈라서야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아, 내 주변에 내가 보니까 내 친구 중에 아무개가 고집에 해당하는 것 같고 아무개는 온순에 해당하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 사람들하고 친구로 있어서는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구나. 나도 이 책에 있는 이 크리스찬이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들하고 일찌감치 갈라서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또 안 됩니다. 아,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보니까 세속 현자가 꽤 되던데 여기 있어서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갈라서야 되겠구나. 그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구나. 이런 오해를 또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존 보녀 목사님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성경도 그런 이유로 가족과 갈라서거나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친구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족한 사람들 때문에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평생 떠돌이로 사는 것을 권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존 번연 목사님이 천로역정 1장에서 그 3장까지 계속 이 분리하는 모습을 갈라서는 모습을 그러면 왜 보여주는 거냐?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 자체를 칼로 자르듯이 자르고 우리 혼자 떨어져서 혼자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뭐 혼자 교회를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닌 거죠. 가정 안에서 세상 안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각성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우리를 가로막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세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마다 그 영향력을 뿌리치고 그 영향력 아래에 떨어지지 말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설령 혼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외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으로 분리되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가정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비웃고 방해하던 우리의 가족 들 중에 일부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고집쟁이와 온순이어서 내가 버려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그 친구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또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세속현자와 같은 상태로 나만 만나면 늘 세속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던 그 사람도 내가 믿음의 삶을 지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세속현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복된 일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관계를 끊는다고 우리가 혼자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제대로 더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힘들지만 마음으로는 분리가 되고 환경으로는 같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마음으로는 분리를 시켜서 우리 혼자서 외로운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 관계 안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로든 행실로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마음으로 분리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아니면 우리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세속 현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나쁜 영향력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에서 계속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 나쁜 영향력을 우리는 계속 마음으로 거부하고 마음으로 밀어내고 그것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우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분리가 되어서 믿음의 삶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웃들이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도 보면 1부에서는 이 남자만 혼자 그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지만 나중에 2부에서는 부인과 자녀들도 결국은 동일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게 되고 결국 천성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분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인위적인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는 분리되되 그러나 우리 쪽에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최대한 보여주는 그런 헌신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되짚어 볼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 적절한 시간에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찾아오고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죠.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이 장애물을 계속 만나는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딱딱 맞춰서 찾아오고 길을 보여주고 용기를 주고 위험에서 건져주고 갈 길을 비춰주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잖아요. 1장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전도자가 찾아와서 두루마리를 주고 좁은 문 쪽으로 가라고 방향을 잡아줬죠. 2장에서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들어할 때 도움이라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건져주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죠. 세속현자를 만나가지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도둑마을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또 찾아왔습니까? 전도자가 찾아왔죠. 그래서 전도자가 혼낼 것은 혼내고 다시 알 것은 다시 가르쳐주고 그래서 좁은 문을 향해서 또다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밀어줬죠. 사장에서 좁은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도움이 또 베풀어졌습니까? 선의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바알세붑의 화살을 맞지 않도록 이 크리스찬을 와락 끌어안고 재빠르게 좁은 문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리고 또다시 해석자가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었지요.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내용의 흐름에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신 일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영적으로 각성된 이 사람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필요한 도움들을 공급해 주셔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은혜라는 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 1장에서 4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속현자를 만나가지고 세속현자를 만나는 자리까지는 갔는데 세속현자를 만나가지고 도둑이란 마을로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족들 데리고 와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이 순례자가 경험한 이 은혜들을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안다고 해서 아, 이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뭐 대충 해도 이런 은혜가 있어서 결국은 좁은 문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갈 수 있고 또 천성까지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이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아, 이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정말로 내려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까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믿음을 가지고 천성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풍성하고 선명하고 지속적으로 보여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매달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어놓고, 아, 이거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이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도 안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해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그냥 두눈 감고 걸어가도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이하고 태만하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런 은혜를 달라고, 이런 은혜를 필요한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고 애원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겠죠.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흐름을 저희가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태도,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제부터 5장을 한번 읽으시죠. 5장, 6장을 미리 좀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장에 있는 내용을 북토크로 만들어서 4월 15일 주일에 온라인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